당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편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거를 뒤늦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2부까지는 이틀 연속으로 녹음한 뒤에 지금 2부를 끝내고 3부 녹음할 때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막바로 녹음을 해서 편집을 했어야 8월 마지막 주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었을 텐데, 제가 또 게을러지는 바람에. 제가 사는 동네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지금 무섭습니다. 저도 지금 좀 위태로운 그런 느낌이고요. 주거지 근처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고, 가게들이 많이 있는 곳에도 주차된 차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3일 날 제가 죄 많은 소녀 보고 썼습니다. 김우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전 여빈 주연작입니다. 이 영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는데 대중적인 화법은 아닌 것 같고, 여고생이 실종되고 다른 여고생이 그 실종 또는 죽음에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 누구도 진상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그저 주인공을 쉽게 정죄합니다. 영화 후반에는 상황이 급반전하고요. 그러자 정죄했던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그 죄책감과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금방 잊으려 합니다. 영화가 손쉽게 선악 구도로 나누어서 캐릭터들을 징벌하는 대신에 선악의 진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가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단한 명도 순전한 선의 진영에 있지 않고요. 심지어 여자 주인공도. 이런 점에선 좋았습니다. 우리 실제 현실 그러니까요. 제가 뭐 기독 시리즈 요즘 녹음하고 있잖아요. 편집하면서 듣고 또 나중에 한 번씩 또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을 계속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저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 나부터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 우리 사람은 때에 따라서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뿐이고요. 이 영화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내밀한 것 같다. 몇몇 장면에서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영화 속 캐릭터들의 생각과 행동, 선택 등의 이유를 풀어낼 때에는 마치 어려운 시를 읽는 듯한 느낌. 그 분위기는 알겠는데 분명하게 확 다가오지 않죠. 물론 자기적으로 대중적인 코드에 맞춰서 지나친 심파나 얼척없는 유머를 섞지 않고 또 손쉽게 선악을 나누어서 한쪽을 징벌하는 유혹에 견딘 점은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를 무대로 벌어지다 보니까 여고생들의 여러 모습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고생이 다른 여고생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추정하는 모습들이 자칫 여혐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극중에서 여고생이 자신의 남성 담임을 성추행으로 무고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을 했다고 고발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 여성들끼리 연대하는 것이나 보살피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성추행 무고나 여자 주인공을 추정하는 모습들이 연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의 죄책과 잘못을 면피하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전여빈 배우가 단단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쉽지 않은 배역인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뭐 항공주나 파수꾼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다. 특정 인물을 연민하거나 옹호하지 않거든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다 까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죄 많은 소녀였고요. 제가 또 봤군요. 12월 23일날 양의 나무, 일본 영화죠. 원작이 따로 있고요. 흥미로운 소재를 풀어냅니다. 일본 영화 종이 달,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등을 연출한 감독의 작품입니다. 어느 어촌으로 6명이 각기 이주를 해오죠. 이들은 전부 살인전과를 갖고 있고 10년 동안 마을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한 것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에 인력을 제공하고 또 교도 행정에 소요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전과자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전과자 그들의 모습으로 차분하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극 중에 어느 여성 전과자가 이런 대사를 하는데 참 기억에 남더군요. 나는 내가 무서워. 라는 대사를 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대사이기도 하네요. 문제를 손쉽게 정리하고 해피해피하게 넘어가려는 일본 특유의 오바 연출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전과자를 인권의 의식 때문에 무작정 옹호하지도 않고 이들을 의심하고 멀리하는 주민들을 쉽게 질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의 본성에 기반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죠. 영화는 중반을 지나면서 꽤 지루하고 뻔하게 흘러가고요. 이토록 흥미로운 소재로 너무 아쉽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보면서 잠시 한국 영화 국성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소재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눈이 막 감기네요. 지금 9시 넘어서 녹음하고 있는데, 네,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좀, 얼마 전인가요? 그 장마 때,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욕망이 막 생겼냐면,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이제 그런 때에 우산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싶기도 한데, 요즘에는 또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비 맞고 다니면은 금방 감기나 뭐 폐렴 걸리곤 할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제 그때 정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피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그때에 하굣길이었는데 그렇게 비를 맞고 집으로 가던 그 기억이, 느낌이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안 보이면서도 뭔가 어둡진 않고, 또내 몸을 무엇인가가 이렇게 강하게 때린다고 해야 되나? 그 자연의 한 복판에 있는 느낌? 폭포 맞으면 이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욕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도 막 번지고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제 새벽 같은 때에, 지금도 거리에 사람이 없지만, 새벽 같은 때에는 거리에 사람도 없고, 또뭐 6차로, 8차로 이런 큰 도로에도 차가 안 다니고 사람도 없잖아요. 새벽에 이제 그런 길을, 아무도 없는 길을 적막한, 그리고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런 엉뚱한 이제 욕망이 좀 들더라고요. 새벽에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나가서? 새벽에 가면 뭔가 이렇게 몸을 감싸는 그런 공기의 흐름? 그것이 좀 다르죠. 느낌도 좀 다르고, 밤하고 새벽하고 느낌 좀 다르잖아요. 어릴 때는 종종 그렇게 놀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놀고 싶은, 네.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욕망이 들기도 하네요. 이두 가지 욕망을 합치면은 새벽에 비 오는 날, 억수로 비 오는 날에 우산 안 쓰고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 뭐, 그냥, 원 플러스 원인데, 딱 좋은데. 이 방송 업데이트 할 쯤에는 태풍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모두 수해 피해 없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24일 날, 에누아이닉스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툴리 써주셨네요.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감상 전에는 마음 따뜻한 감동 영화인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많이 슬픈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육아와 출산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주인공에게 야간 보모인 툴리가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고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슬프게 그리고 있어서 그냥 쉽고 편하게 감상할 만한 가벼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설마설마 했던 툴리의 정체가 밝혀지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슬펐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엄마는 저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구나 하니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이런 희생을 감수할 만큼 육아는 값진 것이야 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런 강요를 위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연출이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이를 출산하고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육아에 지친 캐릭터로 출연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샬리즈 테론과 이렇게 매력적이었나 싶었던 매킨지 데이비스까지 두 예쁜 주연 배우의 훌륭한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샤를리즈 테론도 체중이나 외모를 영화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아주 뭐 바꾸는 걸로 유명한 배우죠. 데이비 백검님도 1월 달에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툴리 별 3.5개를 주시면서 5점 만점이겠죠. 샤를리즈 테론은 이번에도 멋집니다. 그 눈빛, 표정, 몸짓, 엄마가 된다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있긴 한 걸까?의 연속이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 love us 이렇게 써주셨네요. 좋게 보신 모양입니다. 영화를. 육아의 힘든 것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양인 것 같아요. 영화가. 전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것을 그런 가치를 좀 평가절하하지 않는 작품일까요? 요즘에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그러니까 애들 보는 게 정말 힘들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일단 또 금방 아플 때도 많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삶이 지치고 또 자신이 원했던 꿈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좀 주체적으로 뭐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육아에 대해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에 충실하는 이제 그런 생활 그런 삶에 대해서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좀 마땅치 않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중요하고 정화도 중요한 거죠. 같이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예전부터 어머니의 주부 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여성을 가둬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 반동으로 나오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둘을 모두를 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에나닉스님이 아쿠아맨 보셨는데 이것도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써주셨어요. 맨 오브 스틸부터 시작된 DC 영화들 중 현재까지 최고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원더우먼보다 더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네, 지금 저스티스 리그 감독판이 HBO라는 회사죠. 그쪽 회사에서 4시간짜리로 지금 만들어져서 공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부로 나뉘어서 나온다고 하네요. 좀 기대가 되고 아마 보충 촬영도 많이 하고 영화에서 비중이 작았던 캐릭터들을 좀 더 풍성하게 다뤘던 얘기가 있네요. 청취자분들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어떻게 볼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DC 영화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쿠아맨을 성공시켜야 했고 그 막중한 책임을 제임스 완 감독에게 맡겼는데 일단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보여집니다. 깊은 재미까지는 아직이지만 완 감독은 분명히 재밌는 영화를 만들 줄 알고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감독인 듯합니다. 이 제임스 완 감독이 그 공포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또 많이 성공시키고 제작도 많이 하고 공포 장르랑 코미디 영화 코미디 장르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더 다루기가 어렵고 더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 장르 영화 특히 이런 공포 장르나 코미디 장르 쪽에 특화된 그런 배우나 감독이나 뭐 작가나 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쿠아맨에서도 왕 감독 특유의 스피디한 액션 연출을 잘 살려서 이전 DC 영화의 과도한 클로즈업 플러스 슬로우 모션 액션 연출 없이도 충분히 즐길 만한 액션을 연출했습니다. 거기에다 꼬이지 않은 단순함에서도 여전히 히어로에서는 유효한 익숙한 영웅 성장기 포맷을 접목시키고 온갖 영화들의 재미있는 부분을 잘 갖다 붙여 놓아서 자칫 식상할 뻔한 영화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냈고요. 영화를 보면서 온갖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존 마블과 DC의 영화들은 물론이고 인디아나 존스, 아바타,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심지어 본 시리즈와 007도 생각이 나고요. 좀 노골적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DC는 이런 심폐소생술이 절실하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이런 익숙함이 구태의연함으로 느껴지는 관객은 비판하겠고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강신혜님은 엠바 허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몹시 행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크크. 네. 엠바 허드가 예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가십이라 해야 되나? 논란에 지금 휩싸였잖아요. 자기 남편, 뭐죠? 남편 이름 또 까먹었네, 제가. 예전에 캐리비안의 해적 그 주인공 맡았고, 가이손도 주인공 맡았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지금 부부인데, 남편이 자기를 뭐 구타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그 주변의 증인들이나 뭐 다른 사실들, 사실은 이 앰버 허드가 그 남편을 구타하고, 폭언을 막 퍼붓고, 길들이기를 하고, 너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그대로 복종해.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 나는.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또뭐 언론 플레이다. 사실은 앰버 허드가 피해자가 맞다. 뭐 이러한 또 재반박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현재에는 어떻게 좀 결론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남편의 전 여친이었나? 전 아내였나? 배우인데, 그 사람도. 유명한 배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 남자가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자, 수진 님도 보셨네요. 아쿠아맨. 영화가 좀긴것 같다. 120분 넘겠구나 생각했고, 120분 넘는 영화인데도 지루할 틈 없이 잘 만들었네 하며 나왔습니다. 방금 찾아보니까 140분짜리 영화였네요. 143분짜리. 끝에 속편을 예고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으면 속편은 어쩌려고 그러나 할 정도로 엄청난 비주얼을 때려 넣었습니다. 앞서 애니매틱스님 감사한 글처럼 여러 가지 영화가 생각나던데, 전체적으로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가 제일 먼저 생각났고, 색감은 아바타, 비행 추격 장면은 스타워즈, 등대 주변 풍경은 슈퍼맨 생각도 좀 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DC도 이 정도 할수 있으니 보면서 즐겨봐 라고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3D IMAX로 봐서 더 그랬나 봅니다. 오, 3D로, 그것도 IMAX로 보셨으면 더 재밌게 보셨겠네요. 앞줄에 앉은 이유로 목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전혀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메라 역의 엠바 허드도 멋졌고 니콜 키드먼도 방부제급 미모를 자랑합니다. DC가 이제 사람 좀 모으려나요? 재밌게 보셨네요. 1월 15일날 데이비 백거님도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별점을 3개 주셨네요. 5점 만점에. 이야기의 흐름이 승승승 전전결이더군요. 이야기 캐릭터 시각 효과 모두 떠있는 상태에서 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였습니다. 할수 있는 것, 가진 것다 보여주는 느낌. 그걸 조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막 보여주길래 어찌 끝내려나 싶었는데 나름 마무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많은 걸 보고 들려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따분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리듬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화면의 리듬감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질리는 거죠, 질려.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면. 장장 2시간이 넘게 기력을 잃지 않고 그 힘을 계속 끌고 나가서 끝맺음까지 지어내니까 결국엔 그래 인정하게 되더군요. 음악, 시각, 효과, 캐릭터, 이야기 모두 과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또 나쁘지 않게 나름 괜찮게 뽑혀서 딱히 크게 뭐라고 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네요. 아, 처음부터 좀 세게 나왔는데 그 에너지 수준? 이거를 잘 유지했나 보네요. 앰버 허드가 맡은 역할은 저거 빨간 머리 비하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머리만 빨갛게 했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아쿠아맨의 어머니로 나오는 니콜 키드먼은 요정과 인어와 신을 묘하게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보다도 신기한 느낌. 주인공 아쿠아맨의 형으로 등장하는 패트릭 윌슨, 전형적인 헐리우드 핸섬 가이 타입인데 여기서는 색다른 느낌이네요. 가장 중요한 우리 아쿠아맨, 와우, 몸이 정말 좋더군요. 첫 등장신 좋았습니다. 크크, 저도 그런 등근육 가져보고 싶습니다. 부러워요. 네, 아, 등근육이 최고죠, 사실은. 모든 근육 중에서는 등근육, 그 다음에는 이말 허벅지 근육. 제이크 질레란이 그 옥자에서 보여준, 와, 그 허벅지 근육은 진짜 잊을 수가 없네요. 옥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캐릭터 자체의 매력은 뭐 그냥저냥 괜찮았습니다. 아주 약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느낌도 나고요. 아, 월렘 대포 반가웠습니다. 해저 세계의 귀족이라는 설정에는 살짝 부적합해 보였지만 그 와중에 연기 잘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유치한 독백을 내뱉어도 참아드렸습니다. 영화 전반적으로는 유치했습니다. 대사가 뒤로 갈수록 아, 7세 이상 관람가 수준으로 우리의 왕이 오셨도다. 내가 바로 머머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크크. 악당이든 주인공이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바로 아쿠아맨이다. 이런 식의 대사는 곤란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길. 아무리 매력 있고 아무리 강한 캐릭터여도 그런 대사 한 줄이면 바로 후져 보입니다. 나중에 주인공마저 해당 대사를 외치니 뭔가 허망하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타입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아이 캔디용으로는 안성맞춤인 작품이네요. 맛은 잘 모르겠으나 알록달록 예쁘긴 합니다. 등장인물들부터 아름다운 풍경, 신기한 생명체들, 새로운 세계의 모습까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나쁘게 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쿠아맨이었고요. 저도 이거 보진 못했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얼마 전에 그 케이블에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봤는데, 아, 제가 볼땐 CG가 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는 보다가 말았거든요. 처음부터 보면은 그 세계에 제대로 빠질 수 있을까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쿠아맨이었고요. 자, 마약왕 요것도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26일 날 에너닉스님이 써주셨네요. 마약왕.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작품이었는데, 재미는 둘째 치고 영화를 만들다만 느낌이었습니다. 소위 한 연기한다는 배우들은 다 모아놓았는데, 주연인 송강호 배우를 제외하면 다른 배우들은 소모품처럼 소비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이 영화가 마약왕 123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까운 배우들이 그냥 카메오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이 참 못마땅했고요. 주연인 123, 송강호죠. 송강호와 조연들의 관계에 대한 유기적이고 끈끈한 연출이 없어서 사뭇 아쉬웠습니다. 송강호에만 집중을 할 거였으면 상영 시간은 30분 정도는 더 짧게 하는 게 맞다 보고요. 주인공에 관한 에피소드가 영화 내내 쭉 그냥 나열되는 느낌이라서 영화가 진행될수록 무척 산만해집니다. 아무튼 영화가 너무 길어요. 이게 그 장면 장면마다 그 감정선을 서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감정선을 이렇게 좀 상승 곡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점점 고조되는 그걸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장면 장면의 임팩트 이런 걸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영화의 결말 부분에 송강호 배우의 단독 씬이 오래 이어지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장면이 송강호 배우의 대단한 연기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약 방지 캠페인을 하고 싶은 것인지 현재 입소문도 좋지 않아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들어 보이고 감독이 현재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를 찍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실패를 본보기로 해서 잘 만들어냈음 합니다. 금요일에 올해 마지막 연차를 사용하면서 원데이 프리패스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극장에 있을 예정입니다. 요새 체력이 달리는지라 몇 편이나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녀와서 후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요거 저희 방송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저도 마약왕 봤습니다. 1월달에 썼는데 땡겨와서 읽어보죠. 송강호가 불쌍하더군요. 애초에 영화 내부자들의 감독을 믿지 말았어야죠. 저는 내부자들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자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영화들이 다루지 않았던 권력의 추악함을 좀센 이미지로 보여줘서 그런가? 모히또 때문에 유명해진 건가? 이병헌이 연기 잘하긴 했죠. 영화 결말부에 송강호가 원맨쇼를 더합니다. 연기력은 좋은데 정말 싱겹게 느껴져서 연민이 느껴가고요. 이야기나 캐릭터들이 전부 파편화됩니다.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 얼마나 우수한 작품인지 역으로 확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 감정은 존재하지만 감정선이 존재하나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감정 발산하는 걸 감정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네, 마약왕 비교감상이었고요. 제가 12월 28일 날 써놨네요. 서치를 봤습니다. 예전에 연령대가 높은 청취자께서 평을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10분 공감이 되었고요. 컴퓨터나 인터넷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은 도통 공감할 수 없는 어지러운 영화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조금은 몰입해서 볼수 있었는데 아이디어로 예산 한계를 돌파한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이 너무 안이해서 아이디어의 그 신박함마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질 것 같습니다. 라고 써놨네요. 네, 실제로 잊어버렸습니다. 데이비백곤님이 12월 29일 날 써주셨네요. 강신현 수다님, 지금 영화 보고 계시려나요? 전 오늘 또 밤샐 삘이라서 불면증은 연말도 연휴도 없네요. 야심한 시각에 놀러 왔습니다. 네, 1시 18분에 써주셨네요. 인디 아이를 붙였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보시길 제가 본올 개봉작 중에선 최고였습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코스트코와 비슷한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3명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장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일상적이고 크게 특별하고 대단할 것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아름답고 특별하고 슬프고 예술적으로 담아냈습니다. 3명의 주요 인물들의 일과 사랑과 가족, 동료, 과거와 현재 등등의 여러 부분들을 고루 보여줍니다. 일상적이면서 예술적이고 낭만적이면서 정치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겉핥기 식으로 인증샷 찍는 느낌으로 담은 게 아니라 굳이 후벼파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간부터 예고편을 보면 대충 어떤 영화일지 견적이 반자동적으로 뽑히던데 그래서 영화를 선입견을 갖고 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작품은 견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본편을 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쉬이 감이 잡히지 않는 뻔함이 없는 영화에서 더 좋았습니다. 시작하고 거의 바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좋았고요. 음악도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일상적인 행위의 만남. 처음엔 독특하니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다가 보고 들을수록 하나의 잘 짜여진 앙상블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는 음악이 화면에 아예 녹아들어서 흐르고 있다는 것조차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인공이 마트 안에서 지게차를 몰 때의 그 모습, 깔리는 배경음악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심지어 감동적이었습니다. 독일 영화인데 독일어 특유의 그 발음도 작품 전반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독일어 좀 무섭지 않나요, 사실? 제가 독일어가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네요. 뭐 당케쉔 뭐 이런 거. 구텐탁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네. 데어데스 덴덴 이런 거. 작년 봄쯤에 역시 인상 깊게 보았던 토니 에드만이란 영화에 산드라 휠러 배우가 주요 인물 중 하나로 나오고 저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프린츠 로고프스키 배우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사람 많이 못본것 같아요. 특이하게 창백한, 강한 것 같으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지금 검색해보니 이 작품으로 독일 영화상 남우주연상도 타셨네요. 오.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요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고요. 맨 마지막에 조금 뜬금없고 약간 저게 뭐야? 갑자기 너무 은유적인데? 싶은 딱그 부분만 빼면 다 좋았습니다. 엔딩도 보는 이에 따라 영화적이고 좋다, 혹은 덕분에 더 느껴지는 것이 많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주 좋은 평가를. 2018년에서 본 개봉작 중에서는 최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네요. 데이 베코님이. 인디 아일이었고요. 저는, 저도 새벽에 써놨네요. 29일날 새벽 3시에 써놨네요. 세이프 오브 워터를 봤습니다. 짧게 썼으니까 새벽에 쓸수 있었구나. 단세 줄로 써놨네요. 쓸게 없음. 제 취향에 맞는 영화가 아닙니다. 최악상 후보에 올려야 하나 살짝 고민 중. 역시 저는 멜로에 약합니다. 도통 공감이 안 됨. 이렇게 딱세 줄로 써놨고. 데이비 백고님이 답글로. 어젯밤 저는 하루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크크. 술을 잘안 마시다가 마시니까 주량이 급감해서 전에 없던 숙취도 생기고 회복기가 필요하네요. 강신의 수사님께서 영화 많이 보시면서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연말 연시, 그리고 뭐, 연휴? 이럴 때 시리즈물 몰아보는 재미겠잖아요. 해리포터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보지 못했네. 한번 쭉 몰아서 봐야 되고. 옛날에 그 리셀 레폰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멜 깁슨 나오는 거, 약간 또라이처럼 나오는 거. 그것도 시리즈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이아드도 1, 2, 3까지 한번 또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 다이아드는 정말 뭔가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예요. 올 연말에 한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 공간에 후기 올릴 때제 실제 감상보다는 좀더 좋게 올리는 편인데, 강신의 수다님께서 올리신 비판적인 내용들 보면서 반가워서 좋습니다. 공감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쉐이프 오브 워터가 강신의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았을걸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이거 최악상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었더랬네요. 자, 29일 날 제가 또 썼습니다. 퍼스트맨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으나 너무 길고 지루하다. 네, 마치 저희 방송 같네요. 내가 이걸 왜 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영화 개봉 전부터 영화 다본 후까지 계속 품게 된다. 영화적 상황에 처한 역사적 인물을 그리다 보니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인 제가 보기에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남자 주인공의 내면을 이토록 지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한국 사람인 제게 무슨 감흥이 되려는지. 우주로부터 받은 공포를 퍼스트맨은 관객의 시야를 막는 실제 우주 비행사의 시선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우주로부터 받은 공포를. 이건 좋았고. 또한 그래비티와 달리 주인공이 느끼는 고독을 어느 정도 잘 전달해 준것 같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영웅을 그려내고 싶은데 마블이나 DC 등 만화 영웅물처럼 표현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균형을 깨트린 감독의 연출이 아닌가. 근데 이거 청취자분들 굉장히 재밌게 보셨는데, 저만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써놓고 있네요. 수진님이 31일 날 답글로 퍼스트맨 볼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류의 전개를 저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2018년 마지막 날이네요. 모두들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에너아이 닉스님도 31일 날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들 좋은 일이 더 많은 20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우보이의 노래 보셨네요. 넷플릭스 영화이고 조엘 에단 코엔 형제 감독 작품입니다.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6개의 단편 이야기가 나오는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코엔 형제의 유머와 독특한 분위기가 잘 녹아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간만에 코엔 형제답게 제대로 만든 느낌입니다. 각각 에피소드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면서도 결국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금강을 찾는 노인의 에피소드가 좋았고요. 마치 서부판 노인과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첫 번째 에피소드도 좋았습니다. 제일 코인스럽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강신혜 님도 재밌게 보실 것 같고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폭력 강도가 좀센 편이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좀안 좋게 봤어요. 제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이 코엔 형제 작품을 제가 많이 안 봤는데, 예전에 4885님도 저에게 작품 하나 추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감독이 하지 않았나요? 그건 참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더 프레데터도 보셨네요. 프레데터 1편을 걸작으로 보는 저에게 이번 더 프레데터는 같지도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도 프레데터 1편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개에 당위성 없는 행동을 일삼는 바보 같은 등장인물들 하며 어설픈 유머 코드까지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사실 프레데터 시리즈는 1편을 제외하면 다 개판이긴 합니다. 예, 아우, 지금 창 밖으로 어느 분이 담배를 피고 있네요. 아, 담배 냄새. 그나마 19금으로 화끈하게 터트리고 자르고 쑤시고 해서 시간은 잘 가는 편이었습니다. 1편의 맥을 이은 부분은 이런 고어한 연출과 음악 정도랄까요? 저는 이런 하드한 액션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나쁘진 않았지만, 이런 연출이 줄창 이어지고 강도도 점점 심해지니, 나중엔 너무 선정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여튼 굉장히 잔인한 편이라서 심신미약하신 분들은 절대 감상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만 잔뜩 했지만, 다음 편을 예고한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서 또 기대하고 있는 저입니다. 크크. 프레데터 킬러의 등장이라니. 이렇게 써주셨네요. 프레데터 1편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그 주인공과 프레데터 그 괴물과의 1대1 싸움이 단순히 그냥 물량 박치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머리도 쓰고, 그리고 그 악당이 일단 세잖아요. 악당이 세야 됩니다. 악당이 세면 무조건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의 차이를 어떻게 주인공이 극복하느냐. 1편은 정말 재밌죠. 1편도 다시 보고 싶네요. 자, 에나닉스님이 31일 날 써주셨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원데이 프리패스. 그 하루 동안에 영화들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 뭐 그런 티켓 이런 것을 끊고 실제로 보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글로 지난주 금요일 올해 마지막 연차를 내고 CGV 원데이 프리패스 쓰러 간 이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조조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총 7편을 보는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럼 극장에서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하셔야 되는 거네요? 원래 계획은 뭐 보헤미안 랩소디, 극장판 짱구를 못 말려, 그린치, 스윙 키즈, 범블비, PMC 더 벙커, 아쿠아맨 재감상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늘 뜻대로 안 되기 마련이죠. 과음을 하고 들어온 마눌님을 학교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조조 영화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영화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니깐요. 마눌님네 반 암까지 무사히 모셔드리고 5학년 2반 아이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주고 집에 도착하여 차를 두고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10시쯤 도착해서 창구에 원데이 프리패스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빈정이 상했습니다. CGV 직원이 다짜고짜. 근데 이거 사용 많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3D 영화도 안 되고, 스크린 X도 안 되고, 아트하우스도 안 되세요. 그래서 아까도 몇분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그냥 돌아가라는 건지, 점점점. 아트하우스관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사전에 공부를 해보니, 안 되는 걸 알고, 말도 안 되는 짱구를 못 말려. 그린치, 그것도 둘다 더빙판을 끼워 넣은 거였는데, 말좀 이쁘게 하시지. 게다가 일반 스크린 X관은 사용 가능하고, 스크린 X 믹스관이 불가인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말안 해주고요. 다행히 제가 고른 영화 중에는 스크린 X관이 없기도 하지만, 한마디를 하려다가 영화 감성에 지장을 줄것 같아서 참고 다 알아보고 왔어요 하면서 볼 영화들 시간과 영화를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난 기분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이 좀 망쳐진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리해서 아침으로 맥모닝을 폭풍 흡입한 다음에 첫 영화 10시 30분 PMC 더 벙커를 감상하게 됐습니다. 감독의 전작인 더 테러 라이브 때문에라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요. 총격씬이 뛰어나다고 하나 강신님이 보시면 악평을 퍼부을 만큼 엄청 어지럽게 흔들어대서 너무 정신없었고 영화 존윅 수준의 훌륭한 타격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 영화 기준으로 봤을 때만 뛰어난 총격씬일 뿐이었습니다. 또 더테러라이브만큼의 쪼는 맛을 기대했지만 그 또한 너무 약했고요. 그리고 왜 굳이 남북 소재 영화에서는 각 측의 주인공들의 브로맨스가 빠지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PMC 더 벙커는 제목처럼 뭔가 쿨해야만 하는 영화인데 억지로 하정우, 이성균 간의 브로맨스를 끼어놔서 영화의 분위기를 깨버리더군요. 강철빈이나 공작에서는 이런 관계가 영화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고 잘 어울리기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브로맨스는 좀 지겹기도 하고요. 오후 1시에는 그린치를 감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용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죠. 짐 캐리 주연의 실사 그린치를 보셨다면 그닥 특이할 것 없는 영화입니다. 뻔한 전개에 헐리우드 애니 특유의 과장된 연출하며 심지어 주인공 그린치는 괴팍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너무 귀엽게 만들어 놨더군요. 중간에 한 20분 정도 푹 잠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영화 관람 문화를 체험해서 재밌긴 했습니다. 이 어중간한 시간대 영화가 왜다 더빙인지, 왜이 시간대에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집중돼서 상영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관객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 전 나이 때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영화 내내 웃고 떠들고, 엄마들은 그런 아이들 단속하느라, 다른 엄마와 수다 떠느라 같이 떠듭니다. 한마디로 놀이공원에서 영화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는 수밖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그런 왁자지껄한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고 이런 영화들만 이런 분위기에서 봐야 하는 엄마들의 수고도 느낄 수 있었고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후 2시 55분에 스윙 퀴즈를 감상했습니다. 이 영화도 실망이었습니다. 올 겨울 한국 영화는 다 별로네요. 이 영화는 우선 홍보가 정말 잘못됐고요. 예고편만 보면 흥겨운 댄스 영화로만 보였는데 실상 영화는 엄청난 비극이니 관객이 받았을 괴리감과 충격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이 나쁜 효과를 낸것 같고 실제로 흥행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연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감독의 전작인 써니에서 나왔던 유머 연출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6.25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시대상과는 썩 어울리지 않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영화 써니의 학창 시절과 스윙 키즈의 전쟁 상황은 그 무게가 확연히 다른데 좀 아무 생각 없이 유머를 남발한 느낌입니다. 이런 유머가 내내 흐르다 부자연스럽게 갑작스레 비극으로 선회하니까 관객의 몰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듯합니다. 또 비극으로 전환되면서 잔인한 연출이 갑작스럽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영화 분위기를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더군요. 마치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뜬금없이 사지절단 장면이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끔찍한데요? 휴먼 드라마로 갈 거면 확실히 그렇게 가던지 댄스 오락 영화로 갈 거면 시대상만 살짝 빌려오고 확실히 그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PMC 더 벙커와 마찬가지로 무리해서 당시 시대상과 깊이 엮으려 한 것이 이 영화의 큰 패착인 듯합니다. 배우들이 춤 연습하느라 고생 진짜 많이 했을 텐데 그거 생각하니 더 아쉽네요. 박해수 배우 이쁘시고 연기도 좋았는데 특히 더 아쉽고요. 오후 5시 35분에 범블비 감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눈이 아파오더군요. 그나마 영화가 썩 괜찮아서 아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한번 영화 보고 나면은 골치가 좀 아파져요. 눈에 힘을 딱 주고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두운 데서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아, 근데 뭐 애누아닉스님 벌써 아침부터 몇개 영화를 계속 보셨으니까 로봇 영화는 자고로 일해야지요. 드디어 트랜스포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트랜스포머의 아버지였던 마이클 베이 감독을 버리니 살아나네요. 제가 이 공간에서 칭찬했던 로봇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의 영화인데 아이언 자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스필버그 감독님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범블비 제작에 관여를 제법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영화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가족 영화에다가 굉장한 특수효과를 덧붙이고 제법 그럴싸한 감동 코드를 잘 버무려놔서 즐겁게 감상 가능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코끝이 찡해지는 경험이 가능하다니요. 주인공 소녀와 범블비와의 관계가 마치 E.T.를 재현한 듯하고 소위 정서적 공감이 상당했습니다. 아, 정서적 공감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매저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될 거라 하는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님이 감독을 맡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여기까지 보고 범블비를 같이 감상한 지인과 막창 플러스 대창에 술 한잔 하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 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그 맛집이 하나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이었는데 대창 덮밥? 예, 그걸 먹어봤어요. 제가 원래 곱창 같은 걸좀 냄새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편인데 와, 그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대창 덮밥.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건 다시 한번 먹고 싶네. 술을 좀 마시니 피곤했던지 몸도 나른해지고 해서 다음에 보려고 했던 아쿠아맨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어차피 봤던 영화이고 해서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고작 영화 4편에 나가 떨어지다니. 2019년에도 원데이 프리패스 카드 발급될 텐데 그때는 몸을 좀잘 만들어서 6편 이상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옛날 극장 있잖아요. 동시 상영하고 막 이런.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고향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시골이라서 저희 고향이. 근데 요즘에는 뭐 멀티플렉스니까 그 안에 편의시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오락실도 들어가 있고 뭐 프랜차이즈 식당도 들어가 있고 카페도 들어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진짜 살수 있는 거죠. 하루 정도는. 잠잘 수 있는 것도 어디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영화 볼수 있는. 네, 그것도 커플이.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영화 볼수 있는. 외국 기사였나? 좋잖아요. 그 보다 그냥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영화 보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할수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극장에서 바캉스를 많이 즐겼잖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먹을 것도 많고. 애니닉스님이 CGV에서 원데이 프리패스 보셨던 후기 써주셨고요. 아, CGV 얘기 나오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애니메이션이었던가 우리 그 덕후 형님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CGV에서 개봉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볼때 CGV 직원이 마이크가 켜진 줄을 모르고 그 마이크에다가 뭐 오타쿠들 징그럽다고 관객들을 좀 비하하고 대놓고 비하한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타쿠들을 너무 무시하네요. 그렇게까지 무시하면 안 되죠. 데이비 백고님이 영화 박화영 제가 녹음했었잖아요. 그 방송 페이지에 후기 댓글 써주셨는데요.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올라오자마자 그날 9시 때 들었는데 이제야 후기를 씁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이 벌써 기억이 점점점. 과거 혹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 저는 먼저 나오는 장면, 엄마를 만나는 그 장면은 과거이고 뒤에 나오는 장면, 영화 마지막 부분이죠. 그건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라기보다는 현재라고 해야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상 가장 뒤의 일이에요. 단발인 가발을 벗고 다시 쇼컷의 머리를 드러내는 장면. 아무리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크게 대인 경험이 있어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박화영은 또 똑같은 삶을 산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은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좀 잘못 얘기를 했어가지고 나중에 추가 녹음을 해서 한번 덧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써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번 방송편 편집이 박화영 영화의 편집과 비슷한 것 같아서 흥미롭게 들리더군요. 시간과 공간이 점프하는 느낌 들었습니다. 영화와 깔맞춤일까요? 패턴 맞춤하신 것 같아서 뭔가 재밌었습니다만 편집하실 때좀 짜증 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짜증 났죠. 다시 녹음할 수도 없고 뭔가 확신도 안 들고. 더 말씀드리고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밤을 새서 제정신이 아니라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저 요즘 자체적으로 수면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정도 격일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 댓글도 새벽 5시 50분에 써주셨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12월 달편 즈음에서는 수면을 잘못 취하셨는데 요즘에는 되게 잘 수면 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 잠잘 오지 않나요? 제가 그 정기적으로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분 그 목소리 톤이 되게 일정해요. 그리고 음색도 아주 저음은 아니지만 약간 좀 살짝 가벼운 중저음?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뭐 거부감 들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리듬도 일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송 하나쯤은 여러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네, 들으시면 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댓글로 영화 속에서 너네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 라는 이 말투 사투리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 캐릭터만의 언어 습관 말투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검색해 봤는데 뭐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캐릭터만의 말 버릇 아닌가. 뭔가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을 좀 삐딱하게 남들과 다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자기만의 말투를 좀더 이렇게 많이 좀 쓰고 막 이런 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박화영도 여러분, 아, 이 영화 좀 세긴 한데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의 현실을 그대로 담은 영화고 저희 방송편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댓글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트위터 글이네요. 곰띠님이 요거 2016년 4월 8일 날 써오셨는데 네, 요거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강신혜님 오랜만이죠. 그동안 제가 좀 바빴습니다. 어제 잠깐 방송을 들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와 내부자들을 봤답니다. 기대 이하였습니다. 제가 숭앙하는 안소니 홉킨스 영화에 이병헌이 나오더군요. 예고만 봤는데 이병헌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2016년에 나온 미스 컨덕트? 이걸 언급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내부자들도 보시고 실망하셨다고 써주시고요. 아, 곰지님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에, 뭐, 수해에, 장마에, 또, 태풍까지, 모두 다 건강, 또 안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편 모두 마치고요. 아, 제가 원래는 신작 영화를 녹음한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깨트려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철비 2편을 봤습니다. VOD로 나왔죠? 좀 실망했어요. 만약 그 영화가 좋았다면 녹음을 했을 텐데 아쉽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와, 요즘 400만이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VOD가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테넷도 이제 개봉을 하죠. 아, 그 영화는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한번 보면 진짜 이해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 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VOD로 여러 번 돌려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극장에 가는 게또 무섭기도 하고, 당분간 신작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기독 시리즈를 이 와중에 계속 녹음을 해야 될지, 아, 뭔가 좀 몸을 좀 사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요. 할게 없으면 기독 시리즈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저 청취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또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트위터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둘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 쪽에는 그 월간 리뷰 공간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영화 리뷰를 댓글로 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와서 살펴보셔도 되고 그곳에 여러분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조금 늦게 올리고 있고요. 파티와 쥐약과 아이튠즈, 그 밖에 외국 어플, 뭐 구글의 팟캐스트 이런 쪽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팟빵에는 올리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하네요. 방송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뭐 그냥 동네 슈퍼 그 세일을 하는 거나 가격이 비슷한 것 같던데. 종류가 더 많아서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동네 슈퍼에는 잘 없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은 이제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부드러운 것도 좋고 해서 다른 뭐 해태나 롯데 쪽은 아이스크림 너무 달아가지고 하겐다즈 이런 건 너무 달아가지고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잘안 깔렸어요. 빙그레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좀 당을 보충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과 지방의 조합으로 범벅이 된 식품이죠, 아이스크림. 우린 뇌를 속이는 거죠, 지방과 당으로. 저는 그럼 다음 방송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